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라도 연장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연장을 원치 않는 국가는 갱신일 90일 이전에 상대국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 올해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입니다. 김유근 차장은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킨 것이 양국 간의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오늘 발표에 앞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잇따라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일한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휴할 부분은 재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관련 인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두 나라가 외교 통상 갈등을 높이면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가 주목돼 왔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두 나라가 신속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우회와 결속을 통해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동북아시아는 더 안전하다면서 정보 공유는 공동안보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한 내에 일본 정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도 한국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곧이어 주일 미군 사령부는 이번 협정 종료가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에는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지소미아가 일본과 미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오늘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주요 정부 당국자들이 언론을 통해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예로 들면서 첨단 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 공동선언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를 정면 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서울에 하루 더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북미 간의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앞서 북한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도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주요 7개국 G7 대화에 포함시켜 이전처럼 주요 8개국 G8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를 G8에서 내보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의 G7이 됐다며 러시아를 여기에 다시 합류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청와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미국을 비난한 데 대해 협상을 늦추려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산지, 낮부터 오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6년에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 간 신뢰 훼손으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 없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던 겁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 제1차장은 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 전까지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임위원회 결정을 보고받은 뒤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재가했다며 면밀한 검토 끝에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체결된 이 협정은 자동으로 매년 연장됐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협정 파기 가능성을 검토해왔습니다. 일각에선 미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장할 거란 관측들이 나왔지만 결국 협정 체결 3년여 만에 폐기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장관 회의를 계기로 대화를 통한 대일 설득을 벌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한국 역시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이후 한국 내에선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대일본 수출입 제한 등이 거론됐으며 결국 22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최은미 연구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 한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다른 여러 협력 부분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예. 정보 교류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파기가 됐던 부분은 앞으로 이제 돌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지소미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일 간의 협력에 있어서 조금 더 뭐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놓일 수 있다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최 교수는 다만 수출 규제권에 대한 한국의 대화 요청에 일본이 응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이 한 걸음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청와대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회동 직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윤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1시간 남짓 만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북 대화 전개 가능성에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
김 차장은 22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이루어진 비건 대표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건 대표에게 전할 청와대 측 메시지가 있어 만남을 요청했고 비건 대표가 이에 응해 1시간가량 만났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였냐는 물음에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의 미한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 등이었다고만 답했습니다.
비핵화 그 협상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고.
이어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기점으로 가능한 대화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거기까지는 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당장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에도 불구하고 미북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도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만 답했습니다. 대화 가능성과 관련한 북한의 구체적인 신호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북한인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북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한 훈련에 이어 미국과 남한의 군사적 적대 행위로 대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김 차장은 북한의 계속된 대남 비난에도 한국이 절제하며 대응한 데 대한 미국의 좋은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서 미한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어 모든 것이 공유되고 있다며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면담 후 비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면담에 앞서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한 평가 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초 비건 대표는 22일 오후 중국 베이징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체류 일정을 하루 연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판문점 등에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미국을 비난한 데 대해 협상을 늦추려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미국 비난은 향후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미북 협상을 늦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t does speak to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s are really wanting to have a freeze for a freeze in exercise.
힐 전 차관보는 21일 VOA에 북한은 핵 미사일 시험 유예의 대가로 미한 연합 훈련을 중단시키고 미국과의 협상도 늦추려 한다며 현재는 미국과 협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만 협상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21일 노동신문 논평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불순한 목적을 추구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 상태에 빠져든 것은 미한 연합훈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며 미한 동맹 균열과 제재 해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잇따라 회동하는 건 미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노동신문 논평에 대해 북한은 향후 실시될 미한 연합훈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believe the North Koreans think they have an opportunity if they complain and if they retaliate against the exercises by conducting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평과 미사일 등 무기시험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훈련을 취소하거나 크게 축소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th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have already said publicly that they believe that North Korea should receive.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의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북 협상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이어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양측이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있는 진지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비핵화 과정 초기에 제재를 완화해줄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 양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이 열려도 진전 여부는 회의적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이 실무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asically making it known that from their point of view, the U.S. has not done.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외교를 추구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한계 없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의사 표명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북한이 거론한 새로운 길과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re basically making it very clear that this is the direction we're going to go. The United States has a limited.
북한이 앞으로 택할 방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고 관여의 문이 닫히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더 협력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해선 미국의 독자 제재 혹은 유엔 제재 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 발언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유화적인 발언과 비난 발언을 번갈아 하는 패턴을 과거부터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선 양측이 대화에 나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not a question of giving concessions before you sit down and talk. It is time to get to the table.
컨트리맨 전 대행은 협상에 앞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먼저 양보를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조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위기 인식을 높였습니다.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올해 방위백서에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루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강요회의에서 승인할 예정인 2019년 방위백서에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1일 방위백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일본 정부가 이런 표현을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1년 만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위기인식을 한층 높인 겁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핵무기 소형화로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된 데 대한 위기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위기의식 고조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 doesn't surprise me. They were probably continuing work o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Just not, you know, doing so in such a visible way.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실험은 눈에 띄지 않게 실험실이나 지하시설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을 포함해 지금까지 세 차례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약속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정교화 작업을 계속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등 핵개발 활동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핵 능력 평가에 대한 VOA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이미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단계에 안착한 이후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eeing them have that, have a reentry vehicle capable of delivering having a nuclear weapon survive reentry at intercontinental range.
윌리엄스 부국장은 미국과 한국이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진입 비행체가 엄청난 속도와 긴 거리를 견디며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지가 북한 정권의 핵무기 기술 개발의 다음 단계란 겁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2017년 진행한 ICBM 실험에서 재진입 기술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지금은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 내에서 중국과의 단일전에 대비한 전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미국학 연구소가 지난 19일 발간한 보고서는 중국의 영내 패권 전략으로 더 이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위기 회피하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전략과 군비 지출, 그리고 집단 방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미 국방부 전략 보고서, 국방 고위 관계자, 상하원 의원 발언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경제 성장에 탄력받은 중국은 군 현대화를 지속 추진해오는 반면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치중한 나머지 전력 현대화 시기를 놓쳤고 예산 압박을 수년간 시달려온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기준 미 육해 공군의 전체 전력 수준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냉전 종식 이후 69개국이 걸친 세계급 규모의 자유질서 구축 전략은 미 국방부가 군사적으로 고도화해 초강대국으로 복귀한 중국, 러시아의 가장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 국방전력 보고서는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한 합동군의 완벽한 동원력 보장을 이란이나 북한 등 기타 대미 위협을 염두에 둔 기존의 동시다발적 다면전 대비 전력 구조 요구 사안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기존 양면전 전략에서 초강대국과의 단일전쟁 대비 전력 계획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국의 재래식 전력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고 한반도 개입 등 복수의 2차적 위협 순위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초강대국과 그렇지 못한 불량국가 또는 테러 집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동시에 요구하는 난잡한 전략은 미국의 희소한 집중력과 자원을 분산시키고 낭비시킨다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전장거리가 긴 인도태평양의 환경에서 현대화된 공군력과 해군력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극심한 노후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배치하기 시작한 B-52 폭격기를 여전히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고 중국의 정교한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B-2 스텔스기는 전체 전력의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미 회기연도 자료를 인용해 2012년 이후 미 공군 전력 대비 태세가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진 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군의 탄도,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일본과 한국 등에 전진 배치된 미 공군 전력의 70%가 개전 초기에 소멸할 수 있다는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해군 전력 역시 1987년 이후 594척에서 52% 급감한 290척 수준이고 중국의 1차 공격에도 생존성이 높은 핵 잠수함의 경우 2020년대에서 2030년대 초반까지 24척이 감소한 42척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같이 예산 소요가 많은 공군과 해군 현대화 보완책으로 미 육군은 상대적으로 운영 유지비가 적게 드는 지상형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의회의 거센 반발로 국방부의 새로운 수위에 맞는 전략 반영이 수년 동안 좌절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주류는 여전히 시대에 뒤처진 미국 패권주의에 기초한 세계 자유 질서 수호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가용자원 한계에 따른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육해 공군의 현대화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모두 대중국 견제 전략 필요성에 대해서는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 배정 순위를 놓고 극명하게 분열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비슷한 가치에 기초한 국가들 간 연계를 통해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견국 호주의 안보 전략에 부합하다면서 일본 등과의 합동 군사 훈련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진보 성향의 미국 민간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거액을 들여서 대북 정책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재단의 자매단체는 수백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대북정책 로비에 나선 미 정책 옹호 단체는 총 4곳으로 모두 진보 성향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소재 NSA와 FCNL, 뉴욕 소재 OSPC와 CLW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로비의 대부분이 제재와 인권에 집중됐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VOA가 미 의회에 보고된 지난 6월까지의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단체의 로비는 대북 군사 공격에 반대하고 외교를 촉구하는 활동에 집중됐습니다.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사이 상하원에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4건 상정됐는데 발의 전후로 이 단체들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단체가 적극 나선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 하원에서는 로칸나 의원과 테드리우 의원입니다. 이들은 북한 관련 안건뿐 아니라 이들 단체가 로비에 나서고 있는 법안과 결의안도 여러 건 상정했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 제한 로비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단체는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출연한 공익재단 오프소사이어티 재단의 자매기관인 오프소사이어티 폴리시 센터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2020년 미 대통령 선거 자금 후원에서 핵심 역할을 할 슈퍼팩을 조직한 민주당 거물 후원자입니다. 오픈소사이어티 폴리시 센터는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 사용을 제한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북 군사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로비를 상하원과 국무부, 국방부 등을 상대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 단체의 분기별 로비 자금은 최소 100만 달러에서 최대 700만 달러 수준으로 1년간 지출액이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1943년 퀘이커 종교 친우회 회원들이 조직한 평화정책 옹호단체인 FCNL도 2017년과 2018년 50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는데 대북 선제 타격 금지 법안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200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총 40여 건 사안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면서 로칸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공식 존정 촉구 하원 결의안 로비에도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 반대와 북핵 감축의 무게를 둔 대북 정책 로비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CLW입니다. 이 단체는 미국의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춘 진보적 국가 안보 정책 로비 단체로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한 이란 핵 합의와 중거리 핵전력 조항 옹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 산하 연구기관인 군축비확산센터는 최근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을 초청해 미북 협상에서 북핵 위협 감축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CLW는 특히 상하원에서 대북 선제 타격 제한 법안이 발의되기 전인 2017년 초부터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테드리우 하원 의원을 상대로 관련 법안 발의와 대북 외교를 촉구하는 로비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체의 로비 자금은 분기별 2만에서 8만 달러 수준으로 다른 단체들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관리들이 조직한 진보정책 옹호단체인 NSA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7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북한, 이란, 예멘에 대한 외교안복 정책 로비에 나섰는데 세부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벤로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실 국가안보부 장관이 공동 설립한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반대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10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가 악화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북한 당국의 조사 결과 6만여 명의 영유아가 급성 영양실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엔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현재 가용한 자료 중에는 올해 상반기 북한의 5살 미만 영유아의 영양 상태가 악화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의 공동조사 결과 자연재해와 농자재 부족으로 지난해 가을 수확과 올해 이모작 수확이 심각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5살 미만 영유아의 영양 상태에 직접 타격을 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북한 상반기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중앙통계국이 지난 5월 실시한 상박위 검사, 즉 팔뚝 굵기 측정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 북한 영유아 150만 명 중 약 3.6%가 급성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상박위 검사에 과거 측정치가 없어 영양 상태 악화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북한 중앙통계국의 조사 결과 6만 명의 영유아가 급성 영양실조로 진단된 것은 유엔의 예상치인 14만 명, 그리고 유니세프가 올해 지원을 계획했던 7만 명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니세프는 임박한 식량 불안정과 식수 부족을 감안해 설사 발병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으로 식량 상황이 악화될 상황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북한 보건성과 세계식량계획 등 협력기구와 함께 북한 식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상반기 동안 북한에서 지역중심 급성 영양실조 관리 사업을 통해 4만 3,800여 명의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0만 명의 5살 미만 영유아들에게 비타민 A와 구충제를 지원하고 49만 8천 명에게 미량 영양가루를 지원했습니다. 지역중심 급성 영양실조 관리 사업은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점검해 사전에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약과 식량을 지원해 치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보건 분야에서는 어린이 결핵 문제를 지원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며 신생아와 어린이 질병 통합 관리 체계에 결핵 진단을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6월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의 철수 이후 북한 내 결핵 치료 자금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니세프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는 또 올해 상반기 북한 내 50개 군에 320만 명에게 필수 의약품과 왕진 가방 1,450개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15만 8천여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상반기 동안 250만 달러 상당의 보건, 영양, 식수 관련 물품을 주문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속한 면제 승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물품이 여전히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품이 경유하는 나라들로부터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고 2017년 이후 제3국 은행 사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유니세프는 올해 대북 지원을 위해 총 1,9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상반기 현재 33%인 650만 달러만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자금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양실조 발병률이 높아지고 깨끗한 식수와 의약품이 지원되지 않아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평양에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개설되면서 40년 전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전 세계 처음 폭로한 베네수엘라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 수용소에 7년간 수감됐던 알리 라메다 씨의 수기가 북한 인권운동의 미랄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9년 7월 미국 AP통신과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의 강제 수용소 실태를 폭로하는 베네수엘라 시인의 수기가 사상 처음으로 출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인공은 사리원 수용소에 6년 넘게 수감됐다 1974년 석방된 베네수엘라 시인 알리 라메다 씨. 라메다 씨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지원으로 펴낸 수기에서 기아와 고문, 구타, 강제 노동으로 혹사당했던 사리원 수용소의 실상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였던 라메다 씨는 평소 흠모하던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1966년 평양에 도착해 조선 외문 출판사 스페인어 과장을 맡아 김일성 주석의 강연 등 선전물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감시와 고립된 생활, 14살 소년 김일성이 공산당과 혁명군을 이끌었다는 비현실적인 선전에 좌절합니다. 라메다 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런 실상과 북한이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란 내용의 편지를 썼다가 발각돼 체포됩니다. 이후 1년의 조사 끝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 공작원이란 혐의로 2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사리원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라메다 씨는 유엔 가입을 시도하며 베네수엘라의 지원을 요청한 북한, 라메다 씨의 생사 확인과 석방을 먼저 요구한 베네수엘라의 협상을 루마니아가 중재하면서 1974년 9월 전격 석방됩니다. 베네수엘라는 그해 북한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라메다 씨는 이후 수용소의 잔인하고 혹독한 생활, 6천에서 8천 명으로 추산한 수감자들의 삶을 폭로하는 시집을 출간했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979년 7월 그의 수괴를 영문으로 출간했습니다. 북한 내 강제 수용소 실태가 처음으로 영문을 통해 국제사회에 소개된 겁니다. 국제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허크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저서 감춰진 수용소에서 라메다 씨의 수기가 사실상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운동의 출발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기 출간을 계기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북한 강제 수용소 실태 조사가 시작됐고 위성사진 등 여러 자료와 탈북민 증언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21일 VOA에 한국 내 본격적인 북한인권운동 역시 베네수엘라 시인 라메다 씨의 수기집으로 인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윤현 이사장님이 이제 한국 엠네스티 지부를 이끌고 계실 때에 그 책을 입수하시고 제 속에 북한인권 운동을 꼭 한국이 민주화되고 나면은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불을 당긴 경우가 그 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리포트 때문에 알리라메다 리포트. 그러니까 이제 북한인권 운동의 깃발을 들자라고 하셨던 그 동력이 됐던 또 동기부여가 됐던 책이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그런 라메다 씨의 조국이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북한의 대사관을 개설한 게 매우 역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수교 이후에도 상주 대사관을 두지 않다가 지난 2015년 카라카스에 북한 대사관이 먼저 개설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디아리오 라보즈 신문은 이를 계기로 이듬해 라메다 씨가 북한에서 겪은 이야기를 두 면에 걸쳐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자와 다른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사실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과 반정부 시위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마두로 정부도 유엔에서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왔습니다. 한국 정부 선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북한의 40번째 수출국으로 총 50만 4천 달러어치를 북한에 수출했고 수입은 전무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회원국으로 복귀시키는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 잡힌 불법 이민자 가족을 무기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미국 연방정부가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규정이 불법 월경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부터 보죠. 자, 한국 정부가 결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네, 한국 정부가 22일 한국과 일본 간 군사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안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서 이 결정이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의원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NSC 국가안전보장위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고요. 이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토론을 거쳐서 협정을 파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네. 이 자리에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도 참석했는데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한 사실상의 이 NSC 전체 회의였습니다.
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유를 볼까요?
네, 양국 간의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앞서서 일본이 신뢰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일본과 함께하는 게 한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국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게 일본이 말한 이런 상황, 한국이 말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최근에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5대국에서 뺀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한국을 수출 심사 5대국,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예, 예. 이 개정안에 따라 한국은 그동안 적용돼 왔던 일반 포괄 허가 대신에 특별 일반 포괄 허가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상황만큼이나 이 분류한 이름도 쉽지가 않네요.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이게 뭡니까?
네,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한테 따로 내주는 허가의 일종인데요.
예.
일본 정부는 천여 개 전략물자 가운데 민감하지 않은 850여 개 품목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국 기업에 한해 3년 단위로 수출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 수출 심사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고 길어진 셈인데요.
그렇네요.
일본 정부는 또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군사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본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를 좀 들어보죠. 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설명으로는 안보상 우려, 그리고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일본이 사실 화이트리스트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한 게 이번이 한국이 처음인데요.
네네네.
하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아서 한국 쪽에서 거세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국 NSC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다시 비판했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는 그런데 일본의 이 결정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이었죠. 일본에서 가장 큰 스테인리스 철강업체인 신일철 죽음, 일본 네. 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직접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예.
한국 돈으로 1억 원, 미국 돈으로 약 8만 6천 달러씩을 4명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1965년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 문제가 모두 일단락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예,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의 갈등이 정말 악화 일로로 지금 치닫는 양상인데, 자, 이번 한국의 결정에 대해서 일본 어떤 반응입니까?
네, 아직 뭐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교도통신은 외무성 관리 말을 인용해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한편 스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 발표가 나오기에 앞서서 비록 양국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군사정보 분야에서 한국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일본 언론 통해서 이 소식도 빨리 일본 안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NHK나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이 결정을 속보로 앞다퉈서 전했습니다.
네.
이들 매체는 유감이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일본 정부 관리들 반응을 전하면서 앞으로는 양국 방위 당국 간의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3국 공조 체계가 좀 걱정된다,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AP나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결정으로 영내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지소미어 연장을 희망한다는 자세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동맹이 별개 사안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과도 계속 대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인 바 있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프랑스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곳에서 러시아를 회원국으로 복귀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꺼낸 얘기인데요. 그러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여기에 잇따라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 주말이죠. 24일부터 26일까지
네.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지난 20일에 클라우스 요하니스 이 루마니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하니스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러시아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들어가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1일에도 러시아 복귀 문제를 다시 거론했는데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문제들이 러시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러시아가 포함되면 그러면 주요 7개국에서 주요 8개국 G8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현재 이 G7에 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7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G7이 1998년에 러시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G8으로 확대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다시 제외되면서 현재 이 G7 정상회의에는 7개 나라 그리고 유럽연합 EU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러시아가 G8에서 이렇게 제외가 됐던 건가요?
네, 지난 2014년 3월이었죠. 이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강제로 뺏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 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제재를 단행했고요. 또 같은 해 G7 국가들과 EU는 러시아를 제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관련국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 당사자인 러시아 입장부터 볼까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G8 체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를 방문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했는데요.
네.
자신은 언제나 G7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지난 21일에 G7 결정이 나오면 이걸 검토하겠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푸틴 대통령을 접촉한 서방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일단 뭐 조건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건부. 네.
예, 마크롱 대통령이 21일 기자들한테 러시아를 복귀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G8에 복귀하려면 우크라이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현재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취임한 모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1일 독일을 방문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하고 회담을 했는데요.
네.
일단 주 정상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정적.
특히나 이 존슨 총리는 지난해 초 이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감첩 독살 미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주변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다른 당사국이 있죠. 우크라이나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 이후에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G8에 복귀하려면 빼앗아간 크림반도를 반환하고
네.
접경인 이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가 잡힌 사람들이 크게 늘어서 미국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방정부가 아주 중요한 변화를 예고했네요.
네, 케빈 맥컬리는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21일에 발표한 규정입니다.
예.
이 규정이 23일에 연방관보에 올라갈 예정인데요. 국경을 넘다가 잡힌 불법 이민자 가족을 제한 없이 무기한 수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규정은 이들을 수용하는 기간에 제한을 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함께 넘어오다 잡힌 가족은 몇몇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최대 20일 동안 수용한 뒤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이른바 플로레스 합의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997년이었죠. 미국 연방정부하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중부지구 연방법원이 합의한 방안입니다.
네네.
이 합의에 따라서 국경을 넘다가 잡힌 아이들, 정확하게 말하면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최대한 빨리 미국 안에서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일반 수용소가 아닌 주정부가 허가하고 보안이 대폭 완화된 시설로 넘겨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풀려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미국에 미리 들어와 있는 부모나 친척 아니면 법적 보호자한테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 프로레스 합의에는 아이들을 언제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항목은 없었는데요. 나중에 별도 해석을 해서 최대 20일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혼자 국경을 넘다 잡힌 아이들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넘어와다 잡힌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바로 참 중요한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상황 아래서 그간 연방정부가 할 수 있었던 조처는 아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를 풀어주거나
예.
아니면 아이만 풀어주고 다른 성인 가족은 그대로 구금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트럼프 정부에서 한동안 아이들을 가족과 이렇게 분리를 했었죠?
그랬었죠. 그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네.
이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놓는 게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걸 막아달라는 소속까지 따로 나와서 결국에는 분리된 아이들을 가족한테 돌려보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과 가족을 모두 다 풀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풀어주거나 또 애들을 이 지역 정부가 보장한 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애들을 가족하고 분리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남은 선택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족과 함께 모두 풀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21일에 발표한 규정은 이제는 가족을 그대로 풀어주지 않고 기한 없이 함께 수용소에 있게 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새 규정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아.
다만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수용할 수 있는데 맥컬리넌 장관 대행 말로는 이들을 한 두 달 정도 수용하면 될 것이라고 21일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남포와 신의주는 맑겠고 양덕은 오전에 평양은 오후에 맑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중강에 가끔 비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9도, 중강 아침 최저 15도, 낮에 26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29도, 사리원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 2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흥과 신포, 원산, 장전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고 삼지안과 해산, 풍산은 비 내리겠습니다. 해상 날씨 동해상은 맑겠고 오후에 먼바다 쪽에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한 내에 이 같은 입장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라도 연장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연장을 원치 않는 국가는 갱신일 90일 전에 상대국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 올해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입니다. 김유근 차장은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 일명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킨 것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오늘 발표에 앞서 일본 당국자들은 잇따라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며 일한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휴할 부분은 재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관련 인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두 나라가 외교 통상 갈등을 높이면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가 주목되어 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이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양국이 신속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우애와 결속을 통해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동북아시아는 더 안전하다며 정보 공유는 공동 안보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곧이어 주일 미군 사령부는 이번 협정 종료가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측은 지소미아가 일본과 한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오늘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편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결정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한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의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한국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예로 들면서 첨단 살인 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 공동선언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를 정면 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서울에 하루 더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김현종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북미 간의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앞서 북한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도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주요 7개국 G7 대화에 포함시켜 이전처럼 주요 8개국 G8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를 G8에서 내보내길 원했기 때문에 지금의 G7이 됐다며 러시아를 다시 합류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뒤 G8에서 퇴출됐습니다. 현행 G7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로 소집됐습니다. 두 나라는 회의 소집 요청서에서 미국이 국제평화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